명철한 자는 잠잠 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혜 자문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과 악인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보응하는 그 삶에 대해서 보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는 것은 택자와 유기된 자들이 존재하듯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항상 깨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다르다는 얘기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원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의인과 악인이 걸어가는 그 길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불경건한 자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파괴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사특한 자라고 되어 있죠. 본 한글 성경에는 사특한 자란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사특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자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의 악함 때문에 누구까지 그의 이웃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왜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이웃들까지 망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그럴까요? 불경원한 자는 뭘로 그의 이웃을 해한다고요? 말로, 예, 말로 이렇게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입에서 악한 말들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입니다. 언제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예. 속이는 말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이든지 온갖 부정적인 말이든지 비판적인 말이든지 약점을 들추는 말이든지 중상모략하는 말이든지 그러니까 온갖 악한 말들이 악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인의 곁에 살게 되면 언제나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악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판단과 선택,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악인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든지 혹은 그 악한 사람의 논리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악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가족 중에 언제나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에게 분노와 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악한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은 조용한 날이 있을까요? 언제나 가시돋친 말들, 폭력적인 언어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됩니다. 계속 그 악한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그 악한 말들,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 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만 했던 다른 이웃들,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들의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참 덜 떨어진 놈이야. 끊임없이 그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과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이런 말들을 그냥 늘상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했단 말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뭐 누가 됐든 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형이 있었든 누나가 있었든.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드러내냈던 어떤 동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런 얘기만 듣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한 올바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 속에서도 악인들이 있어서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이걸 악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삼으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초래하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무너지거나 쪼개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입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면 그 악인의 입으로 인해서 모든 이웃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이 설치고 그 악한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분열을 일삼아도 의인은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 다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과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의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악인의 말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다른 사람들은 막 가시도 친 말로 독사의 뱀, 그 독 같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입혀도 의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식과 명철과 지혜와 그 뜻에 합당한 지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악인의 그 악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당신의 말을 요만큼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다 무시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곧게 내 영혼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말로 나를 당신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고 악인은 자기 스스로를 그 지식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를 그 악인의 모든 악한 말들 속에서 그 영혼을 지켜내고 결국 그 영혼을 보존하도록 붙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막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게 회자되고 여러분들이 막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격이 명예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말들에 휘둘리고 그래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건강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은 자유하다. 이런 분명한 올바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그런 말들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든 그런 말들에 무력해지거나 주저앉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를 그 악인의 모든 말들 속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악인이 어떤 말을 내뱉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와 지혜는 의인의 영혼을 지키고 그 마음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특한 자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자기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죄악의 무조경으로 이끌어들이는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번영으로 성읍이 기뻐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에 울리는 외침이 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번영으로 성읍이 기뻐한다. 즉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에 대한 그 주위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왜 의인의 형통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의인은 정직하고 선하고 언제나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도움을 얻고 그의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 뭔가 잘 될 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너 너무 잘 됐다. 그 의인이 잘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게 보통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냐고요, 그 사람이. 그의 존재가 방금 얘기한 대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늘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두가 그의 도움을 다 받았던 이런 사람이라면 그가 잘 되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는 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분에 대해서 온 교회가 그런 성도님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모두가 마음으로 저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큰 은혜를 복을 주시면 좋겠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읍이 즐거워하고 해서 즐거워하고 라는 부분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계속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지속적으로 바라는 그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쁨이 되더라 공동체에게 의인의 형통함이 그 얘기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의인에게 계속 형통한 일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한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실제로 계속 의인의 집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모두 다 기뻐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 패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쾌제를 부릅니다. 기쁨의 소리를 외칩니다. 기뻐 외친다라는 의미는 너무 기뻐서 뛰노는 행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하게 된 것을 악인이 망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세상에. 응? 이렇게 좋을 수가. 악인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친단 말이에요. 온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악인의 한 존재가 온 성읍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이 됐으면 알턴이 빠지듯이 그 악인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회색이 도는 거예요. 왜 악인이 패가망신을 했는데 그렇게 기뻐합니까? 숱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악인 때문에.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발 저 악인이 사라져 주기만을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패망했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 집안이 쫄딱 망했다. 그럼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이야기죠. 내가 망했다는데, 내가 죽었다는데 온 동네가 좋아한다면 악인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죠. 내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었으면 나의 불행이고 저들에게 기쁨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자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죠.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죠. 제발 저 사람 좀 안 보면 좋겠다. 그 정도 되면 그는 정말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정도 되면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응? 그 공동체가 그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의 번영과 반대로 악인의 폐망이 똑같은 기쁨인데 그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하나는 의인이 잘 되는 게 기쁘고 또 하나는 악인이 망해서 기쁘고 동일한 기쁨의 기쁨이지만 그 기쁨의 이유와 내용은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잘 돼서 기쁘고 한쪽은 망해서 기쁩니다. 한 사람이 머문 곳, 그가 보여준 인생, 삶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자취를 남깁니다. 그렇게 성읍의 사람들이 의인의 번영에 즐거워하고 악인의 폐망에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음 절이 말 설명해 줍니다.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인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보시죠. 11절에 성읍의 정직한 자들의 축복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악인들의 입으로 그것이 파괴된다. 왜 성읍 사람들이 의인의 번영은 즐거워하고 악인의 폐망을 기뻐하느냐? 정직한 자들의 축복으로 성읍이 높아진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세우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을 축복하면서 흥왕하게 만드는 자이고, 악인은 사람들을 그 입으로 그 사악한 말로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 악인입니다. 응? 악인은 사람들을 그 입으로 그 사악한 말로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가서 갈기갈기 다 찢어놔버리고 다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게 만드는,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성읍이 망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아, 참 이상한.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이 더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자. 이놈의 세상 다 같이 죽자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자. 악인입니다. 악인. 정직한 자는 성읍을 축복합니다. 즉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성읍을 잘 되게 하는 말들. 모두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의 형통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잘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에게 그 정확한 길을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도모해 주었던, 그러니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그 입으로 가장 사람들을 헐뜯고 욕하고 폭력적인 말,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악인의 입은 성읍을 파괴시킵니다. 의인의 입은 성읍에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폐망하여 사라져갈 때 기쁨으로 환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오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저앉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일어나십시오. 살리는 말입니다. 반대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쓰레기야. 니까지니까 너 같은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이건 뭐 죽이는 말이야. 죽이는 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그 폐부를 찔러가지고 그 죄를 그의 잘못을 따갑게 지적해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외과 의사가 사람을 살려고 칼을 들듯이 말씀에 검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죽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악한 말들, 악한 일들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도 악인과 의인이 대조를 이루는데 보십시오. 마음이 부족한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계속 이웃과 관련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분별력들의 사람은 침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인정을 받고 의인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12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그랬잖아요. 잠언에서 지혜 없는 자라는 이 번역이 원어에서는 어떻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하사르레브, 즉 마음이 결여된 자. 잠언에서 아주 자주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말을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마음이 부족한 자, 마음이 부족한 자가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마음이 결여된 자, 마음이 부족하다. 뭐에 있어서요? 이해력과 통찰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지혜가 없는 자예요. 마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되지 않는 마음. 그럼 어떻게 돼?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결여된 자가 잠언을 잘 보면 부모의 말을 멸시하죠. 그 다음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죠. 입술로 늘 미련한 걸 말하죠. 남의 보증서주다 망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웃을 멸시한다. 마음이 결여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이웃을 멸시합니다. 누가 자기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아유 무식해가지고 저거 인생을 저 따위로 사니까 저 모양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아 저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저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나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모르니까 이웃을 늘 멸시하고 자기만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웃들은 지체들은 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모자란 인간들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그런 네가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멸시하거나 업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들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흠도 만들어내고 이웃을 끊임없이 욕하고 멸시하고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독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악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보여서 야, 저 사람은 참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저기 저런 부분이 칭찬할 만하고 똑같이 사람을 봐도 좋은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인간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망할 거고 참 희한하죠. 사람을 보는데 나쁜 것만 보여. 항상 잘못된 것만 보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욕하고 들추어내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결여된 사람. 마음이 한참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모든 이웃의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연약한 존재고 자기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것이 저분의 연약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겠지. 나도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입은 침묵하고 행동은 태산처럼 신중하고 무겁습니다. 왜? 이웃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걸어다니면서 비방하는 자는 비밀을 폭로한다. 그러나 영이 충실한 자는 이를 감춘다. 바로 윗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네. 악인은 어떻게 해요? 두루다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네? 오늘은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내일은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욕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기어이 비방을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그의 허물을 그의 부족한 점들을 들추어냅니다.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고 네? 그러하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중상모략이 난무해집니다. 모두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여기 이 한담하는 자를 두 개의 혀를 가진 자, 교활한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다. 심히 교활하고 아삭하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말은 언제나 뱀의 혀와 같습니다. 모든 걸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쪼개버리고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잠언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은 곧 그 사람의 언어란 말이죠.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는 수많은 말을 하다 죽을 텐데 그 말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잘한 말과 나쁜 말, 꼭 해야 됐던 말과 해서는 안 됐던 말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어떤 말이 더 많을까요? 덕을 끼치는 좋은 말, 반드시 했어야 될 말들이 더 많을까요? 해서는 안 됐을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 어떤 말들이 더 많았을까요? 정말 무서운 악인은요, 아주 고단수 악인은 겉으로 전혀 악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 이미 악한 말로 막 이렇게 내뱉으면 딱 써있잖아. 이마에 악인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금방 정체가 탄로나는데 정말 무서운 악인은 전혀 정말 양 같아요. 얌전해요. 말까지 아주 선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쫓아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에 이르러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잠언에 누구라고요? 음녀. 혀에서 꿀이 떨어지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악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근처도 가지 않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참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인품이 훌륭한 것 같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악인은 그 혀에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악인의 말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 마음이 확고하고 믿음직한 사람, 즉 명철한 사람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덮어줍니다. 침묵하고 덮어줍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의 죄가 다 드러났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징과 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저 사람의 은밀한 잘못이에요. 허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건 또 가서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침묵함에 덮어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은 의인과 악인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나만 잘하면 된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잘 되게 되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언제나 자기뿐 아니라 모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의 악인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바로 그의 말에 있다. 의인은 그의 말을 언제나 그의 말을 통해 언제나 선한 덕을 세우고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언제나 듣고 그가 잘 되기를 소망할 정도로 또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악인은 그의 말로 모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절단되게도 만드는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 악한 영향력은 특별히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불신앙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말로 인해서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줍니다. 악인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 악한 말 때문에 심지어 그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거나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은 곧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절단내버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악한 말은 곧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그들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가족에서, 내 가족 가운데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틈 사이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